이번 시간에는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 네 번째 시간으로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2005년도까지 게임 관련 사고들을 PC방에서 20일 동안 컵라면만 먹으며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던 30% 남성이 사망을 한 적이 있었고 9시간 동안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고교생이 사망도 했고 게임 중독에 빠진 부부가 4개월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PC방에서 5시간가량 게임을 하는 사이에 혼자 있던 아이가 이불에 지식이 해서 사망한 사건도 한국에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직한 뒤에 2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졌던 30대가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도중에 숨졌고 사망한 누나의 그 경찰에서 저녁을 먹으러 거실에 나온 동생이 가슴이 아프다며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가슴을 두드리더니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혈전이 막힌 거죠, 심장에. 게임을 하다가 돌연사를 당한 한인들은 2002년 이후에 10여 명이 지금 넘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무릎 안쪽에 정맥에 피가 고이게 돼서 혈전이 응고가 되고 있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그 혈전이 정맥 혈관을 타고 폐로 돌아가다가 폐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돼서 되고 또 뇌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겨서 돌연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그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따르면 2002년도 10월에 PC방에서 4일간 80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24세 남성의 그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피가 부서져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서 폐혈전 색전증이라고 그 사망 원인을 확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게임 중독 급사의 원인은 크게 심근경색과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나타난다며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에 하는 사람은 두세 시간씩 간격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한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죠.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그 바다의 게임보다 큰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그 한 성인 게임 피해자는 돈이 없으면 오락실에가 모두 탕진해서 카드 빚과 엄청난 대출금을 갖게 되는 게 걱정입니다. 안 간다고 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다시 가게 됩니다. 절제가 도무지 안 돼서 고민입니다. 안 가면 되는데 그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매일같이 후회하면서도 또 가고 또다시 후회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고만 싶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해서 게임 중독성 피해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임 하신 분은 제 자신이 되겠습니다. 게임하면서 돈을 많이 날리고 정신도 황폐해지고 하여간 상태가 영 아닙니다. 오늘도 현금으로 75만원을 날렸습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제발 누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게임을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건강도 해치고 말이 아닙니다. 게임 중독 누가 좀 말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게임에 중독되면 학력, 경력, 시간, 금전적인 손실 그 이외에도 자제력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부적응, 대인 기피, 체력 저하, 강박관념, 가상과 현실 세계를 혼돈하는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은 도박 중독과 같으시며 도박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어요. 아까 간증한 그 아버님도 그 자녀의 마음을 많이 읽으십니다. 여기 도박 중독자 모이면 한 30명씩 나와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벤치가 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좀 시급한 거예요. 중독 걷지 않고 병 걷이 사용도 안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IT 산업 세계 최강국 정책을 추구해오면서 그 후유증으로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그 비상이 걸린 거죠. 전체 인터넷 인구가 세계에서 한국이 10위지만 인터넷 사용 시간은 세계 1위로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죠. 2007년도 11월 달에 뉴욕타임스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네트 중독 캠프라고 운영되고 있다고 그 대서 특별했었죠. 오산인가 어디에 군대 병역 문양 그 입소치를 만들었고 입소했는데 그 당시에 15세 남학생은 하루에 17시간씩 온라인을 했고 24시간 중에 7시간 동안만 수면하고 밥 먹고 학업을 한 것이 전부죠. 24시간에 17시간 그 게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현실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죠. 게임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한 주간 온라인 시간은 119시간이었어요. 38시간 이상의 중독이라는데 몇 배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보다 대개 한인들이 어떤 중독이든지 게임도 3배나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인터넷 중독자 수를 약 1000만 명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 38.5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은 18세 미만 학생들의 30%가 지금 컴퓨터를 남용하고 있으며 약 240만 명의 인터넷 중독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남편이 중독이 되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중독이 되면 부모가 말리며 감시를 하시다가 가족들도 코에딕, 의존적인 환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5천만 인구 중에 10%인 약 50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으로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도 또 지금 우리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되죠. 모든 중독이 부여하듯이 인터넷 중독 관련 중독은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드렸죠. 한국 정부에는 인터넷 중독 치료 대책으로 상담센터를 140개, 또 병원 치료를 100개라고 이렇게 해서 큰 자랑 문장 대서특필을 하고, 심지어는 아까 그 캠프 문양, 군대 병영생활 같은 그런 캠프까지 등장했지만은, 제가 10년 사역을 하고, 이거 알코올 중독증 회복 치료를 많이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지금 중독 치료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도박이나 성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 치료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2단계 회복 모임에서 주축이 되어 왔는데, 행위 중독 치료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모양 병원 치료나 나눔선교 같이 무슨 그 주거 치료소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도 거짓말들 이상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행위 중독의 그 대표적인 게임 중독을 갖다가 병원 치료나 상담 치료나 주거 치료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 게임 중독자 회복 모임이 생기면 참 좋을 거예요. 도박 모임 뭐냐. 아까 우리 여기 보신 분도 4개월 만에 그렇게 도박하시다가 몇십 년 하다가 돌아서신 거죠. 병원 치료나 상담 치료 환자가 낫고자 하는 동기의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병원에 가면요, 뭐 그냥 자 이루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 가면 알코올 대신에 메타돈이라는 비슷한 약품을 투여를 해요. 그러니까 술을 완전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전 치료죠. 그 다음에 나눔 선교와 같이 어떤 그 레지던시티에 들어가 있으면 합숙해서 한 5, 6개월 있는 동안에 거기 이렇게 가둬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안 하지만 나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평생 그 안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웃페이션트 해본 모임은 항상 중독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해본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중독자들은 중독을 끊고 싶은 동기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걸 부모님이 기대하시고 배우자가 기대하시는 것은 시간만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 치료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오이지는 다시 오이가 될 수가 없다고. 오이는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소매 쩔어서 당구 나면 오이가 되잖아요. 중독자가 됐던 거예요. 아무리 나도 오이지는 오이지지 다시 오이를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임에서 오이지를 회복모임 참석자들 먹여봐요. 오이가 맛있냐니까 오이지가 더 맛있죠. 짭짤하고. 그래서 한번 중독에 처했지만은 거기서 회복이 되시면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중독에 처했던 사람은 치유가 되어도 평생 동안 중독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터넷 중독을 치유하려면 다른 중독과 같이 엑서사이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12단계 회복 모임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 취미생활이 가능해요. 게임이 그 재미난 만큼은 대리 만지고 제시하면서 이걸 안 해라고 하지, 그것만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게임 중독에도 금단 증상이 있다는 거죠. 약물과 도박은 완전 중단을, 그리고 음식과 인터넷 중독은 적당한 절제를 회복 목표로 삼게 되어 어디 보기에는 도박이나 마약보다는 게임 중독 회복이 더 쉬울 거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적당히 하려는 게 더 힘들어요. 완전히 끊는 게 차라리 쉽지 적당히 한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중독자 가족들은 중독자가 회복을 시작하면 금방 다 나을 것 같은 기대로 붙들게 돼요. 그러나 회복을 시작한 중독자 중에 60% 내지 80%가 다시 재발이 돼요. 중독증은 한번 걸리면 재발이 되면서 낫는 거예요. 또 재발을 통해서만이 또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발을 베스트 팁으로 삼으셔야 돼요. 회복 초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들을 직면해야 돼서 그래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게임을 하다가 중단하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꾸만 더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인 노력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중독 행위 없이도 일상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자서 그 어려운 거죠. 또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의식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게 혼자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그룹 모임에 나오면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나보다 더 망가진 사람, 나보다 더 회복된 사람 보면서 나도 같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중독이든 초기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복병을 힘든 것은 금단 증상이고 약물상의 중독행위를 중단하면 입체적 금단 증상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금단 증상이 와요. 급성체적인 금단 증상은 대개 중단한 지 2일부터 한 10일 안에 와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내가 없어서 안 피는 거 하고 오늘부터는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마음하시고 담배를 다 버려버리시고 라이터를 버려버리시면 우리 이 뇌가 벌써 읽어요. 아, 너 안 놀라구나. 그러면 24시간 안에 기침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 폐에 니코틴 다 검은 게 들어있는데 이제는 너는 다시는 안 오니까 육체에서 낫게 하느냐고 기침을 시켜서 이거 바깥으로 배출시킨다고 해요. 가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내가 담배를 안 끊었더니 뭐 가래가 나오고 검은 게 나오고 이게 뭐 더 괴롭다고 다시 담배를 피우는데 그건 낫는 증상이에요. 어머님들이 식사 준비하시다가 칼로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손을 이렇게 비시면은 가만 놔둬도 나중에 아물잖아요. 그러면서 나을 때는 가렵잖아요. 그렇듯이 금단 증상도 어떻게 보면 역작용으로 낫기 시작하는 그 역작용인데 그거를 못 견뎌야 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한번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복 모임에 나와서 금단 증상은 그런 거로구나 알고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이거 갑자기 그냥 뭐 오한이 오고 뭐 정신이 혼동스러워 그러면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금단 증상은 6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하고 1년을 그 중독 생활하면 한 달이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10년 도박했으면 10개월. 뭐 40년 도박한 사람도 와요. 예. 그 다음에 내병은 내가 더 잘 안다며 각서나 혈세를 쓰시면서 혼자서 회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금단 증상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도 없어서 거의 100% 재발되시죠. 급성 금단 증상은 의료시설에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 금단 증상은 중독증 회복 모임에서 와서 하시면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모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 모임 와서 막 그저 게임을 직접 안 하면서도 게임에 그 좋았던 얘기, 나빴던 얘기를 하면은 게임은 반등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박 중독자분들이 매주 금요일에서 밤에 회복 모임을 하는데 돈을 잃지도 않고 도박 얘기는 마음껏 하니까 집에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배우자가. 그게 마음껏 하니까 반등은 재미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대리 만족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도박 모임에서 누가 졸잖아요? 그럼 제가 딱 쉽게 당신 최고 돈 많이 땄을 때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눈을 번쩍 떠요. 그 생각이 머리에 흠뻑 살아나가고. 그거 다 왜요? 그때 무슨 카드를 받았으면 가져갖고 이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금단 증상 기간 동안에는 중독자는 주로 생각, 감정 처리, 사고 대비, 기억력, 숙면 등의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게 돼서 중독자가 약물이나 중독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요. 일반 사람들이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인명피해 사고가 났던 정도의 그 정도의 고통을 느껴요. 자기가 게임을 하다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거 하던 거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머리에서 중독자는 하이로로 가요. 맨날. 약물이나 게임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못할 때는 팍 내려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하이면은 내가 지금 게임을 할 준비가 됐고 누구 만나고 할 때는 130가 있어요. 그러다가 게임이 끝나서 못하게 되면 언더 떨이로 가요. 하루도 몇 번 이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100이라도 한 7, 80에 기준했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로를 많이 하고 중독자 가족분들은 희망과 좌절. 야, 얘가 이제 끊으려고 안 한다고 약속했다. 야, 이제 다 해결했다. 그러다가 미처 또 하면 또 좌절하는 거죠. 희망과 절망을 가족들은 사이클 왔다 갔다 하고 중독자분들은 하이로를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시작할 때 초기에 저는 중독자 회복만이 나면 그래요. 직장도 바꾸지 말아라. 이사도 가지 말아라. 새로운 사업도 버리지 말라. 그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사 갈 때 집을 다 짐을 꺼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거 하려고 재발돼요. 스트레스 많으면 폭발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제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초기 회복자들은 금단 증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중독 행위를 중단한 후 몇 주가 지나면 다 회복된 것으로 알았다가 금단 증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마치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걸로다가 이제 오인을 하죠. 그리고 또 이 회복 방법이 내한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단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 12단계 기관에 참석하면 동일한 금단에서 이미 겪은 사람들이 많고 조금 이따가 우리 쉐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은 분도 있고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한 게 그리고 과거에 게임하고 과거에 도박하고 뭐 이런 과거의 중독은 접어두셔야 돼요. 뭐 당신이 도박을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문화 이걸로 안 산다 이 말 한마디에 재발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게임을 안 했으면 지금 대학을 갔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에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접어놓고 one day at a time 오늘만 게임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또 너 앞으로 영원히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너 오늘만 반만 줄여서 해라. 아, 너 잘했다. 또 내일 가서 오늘만 또 반만 해라. 아, 잘했다. 몇 번 하다 보면 일주일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안 해본 자제해본 적이 없는 자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 문제는 이웃집만의 이제 그 문제가 아니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뭐 우리 아이는 그렇잖아요. 다 그것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내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인정을 하셔야 되고 학생들의 게임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나이 어려서부터 중독적인 강박관념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돈을 만지면서부터 곧바로 도박 중독자가 될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아직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는 예방에 힘쓰시고 이미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회복 치유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질문 시간에 혹시 관심 계신 분은 모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하든지 업무를 하든지 그 정규적인 일 외에 일주일에 38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면 인터넷 중독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데 컴퓨터하고 왔다. 공부하는 거 빼고 과외를 하는 거.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게 일반에게 소개되기 전에는 대마초, 마리화나, 마약 등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았지만 요즘 10대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있어요. 중독받지 않으면서도 중독에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중독에 빠졌던 사람은 더욱 쉽게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인터넷 중독에. 다른 중독에 빠진 사람. 이미 옵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라인 도박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실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너무나 많죠. 특히 게임의 승부감을 조장하는 게임이나 돈을 걸고 하는 게임에 빠지면 도박 중독자로 변할 확률이 더 크고 그런데도 20대, 30대 젊은 중독자들은 인터넷 중독을 더 심한 정신적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여기 도박 중독자 대학생들도 와요. 절대로 자기는 아니래. 어떤 중독이든지 인정을 안 해줘. 이번에는 부모님의 역할과 예방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넷 중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부모님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님의 문제를 의식을 해야 되나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중독이라고 하면 큰 질병처럼 여기시고 수치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다가도 그냥 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인 학부모의 경우 교육률이 높아서 방마다 성능 좋은 그 비싼 컴퓨터를 사주시고 설치해 주시고 DSL 설치해 주시죠. 또 무조건 인터넷을 못하게 할 수만 없으므로 인터넷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컴퓨터는 가급적이면 한 대만 거실에 놓거나 식당 거치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이제 커지면서 어떤 음란물을 보려고 하면 식당은 제 가족들이 주스를 마셔야 되나요? 말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예방이 되는 거죠. 먼저 아이의 관심을 찾아주셔서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다. 그죠?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관심을 다른 거. 게임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관심거리를 부모님이 찾으셔서 그걸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안내해 주시고 또 무조건 야단치시거나 윽박질리거나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가 직접 조절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조절을 할지를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가 게임을 지금 5시간 하는데 너 3시간으로 줄여라. 그건 엄마의 지시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네가 한번 너도 사람 아니냐. 네가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한테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게임을 네가 스스로 얼마나 했는가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시간. 그럼 하루에 두세 시간, 뭐 다섯 시간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토탈 내면 몇십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언더스탠딩 하게 우선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부모님 강압적으로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체육활동, 예능활동, 악기 연주, 혹은 뭐 책 읽기, 그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해 줬고, 친구 사귀거나 그룹 활동 등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로다가 자기가 페이스레스 친구하고 하는 거지만 실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피차도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소다수도 먹고 얘기하고 게임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친구들하고 하죠. 인터넷 예방의 10개명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좋다는 얘기죠. 첫째, 조기 징후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병이 너무 악화되면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아까 간증하신 뭐냐, 부모님이 중독에 빠져있고 자녀 보고 게임하지 말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부터. 세 번째,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우리 집안은 10시 이후에는 좀 더 잔다. 커피 시간을 꽉 채우시거든요. 낮에는 하대. 그런 식으로 좀.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필요한 게임 CD를 지금 과거에 하던 것을 파괴하거나 버려버리고 게임 그 수록되어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전부 삭제해버려요. 다섯 번째,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로 옮겨놔라. 일곱 번째, 모니터 앞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돼요. 지금 방에서 컴퓨터를 못 갖고 나와도 음식은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이 같이 먹는 거다. 그렇게 하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서 일을 위해서 하면은 건강도 나쁘고 또 이 PC방에 가서 자판기에 보면 그 여러 사람이 자판기를 이렇게 키보드를 만졌기 때문에 거기 점이 그 세균이 무척 나쁜 게 많대요. 그런 거 갖다가 눈 부비고 하면 눈병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 중독 상태임을 알게 인정한다. 아, 내가 중독인 것 같다. 아이가 인정했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게임 회복 안내에 대해 부모 간의 의견을 통한다. 어머님은 얘가 중독 같아요. 아버님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런 데 상담을 가야 돼요. 아니야, 어떻게 내가 해볼게. 의견이 분분하면 아이는 끊고 싶지 않으니까 그 반대하는, 회복을 반대하는 부모한테 찰나 아주 붙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간의 의견이 일치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녀한테 제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특히 할아버님이나 할머님과 같이 사는 집안에서는 할아버님이 한 90살 됐으면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냐고 내버려두라고 그러면 그 어머님은 며느님은 그냥 고쳐주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어른이 자꾸만 반대를 하니까 돈을 또 주고 내 자꾸만 나와서 하라고. 그 다음 열 번째는 자녀의 중독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막 오기가 나서 있는 거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줘. 또 우리 함께 자녀의 입장에 서서 인터넷 중독 자가점검 그 10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느냐 이게 자녀가. 공부를 하든 뭐든 매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인터넷에 접속한 뒤에 시간 가는 줄 모르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아이는 밥 먹으라 그러면 엄마 나 10분만 하고 갈게 이런데 보니까 30분, 1시간 지나도 걔는 그저 10분인 줄 아는 거죠. 그건 정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외출 횟수가 인터넷을 하고 붙으면 그 정도 줄어들었느냐 이죠. 네 번째, 식사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늘어나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스스로가 자녀가 아니라 그런다. 나 얼마 안 한다고 그런다. 부모님들도 확신한데. 여섯 번째, 모니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일곱 번째, 이메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 아예 이메일은 띵 소리 나게 미리 만들어놓고 큰박큰박 열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메일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열어보는 것이, 우리가 메일이 와도 하루에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 번씩 열어보고 그러면 조바심내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이메일을 아침에 열어보는 게 좋냐, 저녁에 열어보는 게 좋냐,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죠. 아침에 열어보면은 자기 일과가 이제 다시 바뀌는 거죠. 다 세워놨는데 아침에 이메일 받고 뭐뭐 하든 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개 저녁에 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자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개인 홈페이지가. 그러면 여덟 번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홈페이지 정말 알리고 싶어 하느냐, 자녀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숙제나 시험으로다가 바쁠 때에도 인터넷을 접속하는 날이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시험인데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인터넷 한다. 열 번째는 가족이 없을 때에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하는 날이죠. 가족이 있으면 자꾸 올까 봐 이렇게 신경 쓰다가 없으면 아주 널프러져서 아주 마음 놓고 한다 이거죠.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 탈출 7대명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한번 좀 내용이 조금 달라서요. 첫째는 어디론가 떠나거나 몸으로 떼어든 일이 하면 푹 빠져 버려요. 한국에서는 군에 입대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채팅이나 게임 중독에 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못하게 되니까. 그 아주 힘든 아르바이트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도 인터넷 중독에서 탈피하는 도움이 된다 이거죠, 본인이. 두 번째는 개인 방 안에 절대로 컴퓨터를 놓지 말아요. 혼자 쓰는 방 안에 컴퓨터를 두면은 잠이 오지 않거나 심심하면 자연스레 컴퓨터 앞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자연스레.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탈퇴를 해라 이거죠. 여러 군데 가입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게임 사이트에서 자진해서 탈퇴하고, 이것이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또 가입을 해도 또 탈퇴를 하라. 그러니까,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몇 번 하면 싫어진대요. 그러니까, 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C방 출입을 금한다. 이 LA 지역에도 PC방이 있어요. 급한 사정이 없는 한 PC방 출입을 삼가한다. PC방은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야릇한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잦아지면 발을 끊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PC방은 위생 상태가 불량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거기 가면 고성능에다가 또 뭐 최신 게임에다가 또 분위기도 뭐 여기서 뭐 야야 소리 나고 그 분위기가 술 먹는 사람이 바에 가면 술 먹듯이 그런 야릇한 그런 게 있는 거죠.
방이라는 사람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키보드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끈적거리죠. 그 눈병으로 옮아갈 수 있기는 세균 전염이 감염이 많다. 다섯 번째, 컴퓨터 이용 시간을 미리 정해야 돼. 내가 차를 타고 어디 가면 어디 어디 가겠다고 예상하고 차를 타는 것 같이 컴퓨터를 켤 때 안에 오늘 뭐뭐뭐만 하겠다.
요새 컴퓨터라는 게 그 그냥 한번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걸 넘어서면은 또 다른 레벨로 연속해서 가요. 네. 연속해서 가다 보니까 애가 하는 걸 보니까 아침 8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임이 아니고 게임인데도 계속 그걸 확인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때는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시간 한 번 깨는 게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오게 되면 누가 그 새로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은 좀 게임을 덜 할까봐 결혼을 조언을 시켰어요. 근데 색시가 있는데도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시가 나 그러면 이혼하고 집에 가겠다 그러면은 가려면 가라고. 그러고선 장인이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면은 기다리시라고. 나 게임이 끝나려면 좀 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인이 가서 막 뭐라 그러니까 한 시간 못 기다리면 이혼하자고 가버리라고. 그 정도로 그 얘기가 조금 있어서 나와요. 예,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합니다. 부모나 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 같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든지 인터넷 쇼핑보다는 가까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는 인터넷 쇼핑 제품을 믿지 말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정품이 아니거나 복제품 또는 역수입품일 경우가 많다. 제품을 직접 눌러보고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도 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쿠폰이나 포인트 제도에 속지 말라. 이 제도는 한 번 사면 또 다른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다음에는 그 청소년 게임 문제의 해결책이 네 가지라고 한 번 우리 제목을 달아봤는데,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게임을 끊어야 하겠다는 성급한 판단은 부모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츰 게임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 좋고, 정해진 요일만 하든지 매일 시간대를 정해놓고 게임을 하시는 게 좋다. 비록 안 지켜도 자녀가, 부모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면 오는 거죠.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 절대로 오락을 하지 말고 관심사를 다른 곳에 두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고, 오늘 자녀 두 분이라고 오셨지만은 집에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방광제도 안 하게 되네요. 이럴 때 아, 게임을 안 하고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취미 활동을 찾아서 해야 되게.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베스트 프렌드인 게임과 자신의 그 싸움이므로 게임보다는 못하지만 대리만족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취미 생활을 스스로 본인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를 가급적이 켜지 말라 이제. 방에 가서 있어도 해결책으로다가 이제 제시하는 거죠. 형제가 없으면 책을 읽던가 친구네 집에 가라. 절대 혼자 놀지 말라. 혼자 놀다 보면 컴퓨터와 게임을 하게 된다. 네 번째, 태권도나 학교도 등 체육관에 다녀서 몸을 단련시켜라. 부모님이 집에 돌아올 때쯤 체육관에서 돌아오면 게임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죠. 게임하면서 돌아올 때, 운동하고 돌아올 때 부모님이 돌아오신 시간하고 맞춰서 들어가게. 이번에는 중독증 회복도 인터넷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보급으로 상담 게시판, 그 다음에 이메일 상담, 회복 채팅 또는 온라인 회복 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있죠. 이제 회복 동기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마음에 드는 회복 사이트를 또는 상담자, 온라인 회복 모임 등을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심지어는 여행 및 출장 중에도 온라인 회복문을 계속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있죠. 원래요, 이 1930년대부터 알코올 중독자 회복문에서도 나인이 미래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맨 처음에 회복을 시작할 때, 단주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90일 동안 매일 회복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90일 매일마다 모임을 제공하는 데 없잖아요. 그저 화요일이나 목요일, 아무리 따져도 이제 두 번밖에 안 가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회복 사이트가 많으니까 매일 실제 회복 모임하고 온라인 사이트가,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신 적이 계신지 몰라도 저희는 아주 굉장히 정말 광고 한 줄도 없고 정말 오직 중독증 회복에 대해서만 갖고 있어요. 아이리카버리라는 데에서는 문서 회복자하고 중독들 상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위리카버리 사이트에서는 방송이 보름 동안 주무시지 않고 방송을 다 들어도 못 들을 만한 인터넷 중독별로 회복방송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만드는 게 된 것은 2002년도에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사역을 1999년도 시작해갖고 도박부터 했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 가족들한테 메일로다가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원해서. 그러면 도박 중독자분들은 루프나 키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스테이트맨 도움은 자기가 먼저 다 해결하려고. 여러 번만 있으면 다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부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도 감춰놨다 들키면 다 찢어버려요. 이게 뭐냐고. 중독이 뭐냐고. 나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면은 찢지 못하는 중독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연구하다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한글이 막 퀘션 마크 깨져 나올 때 2002년대는요. 게시판에 올리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해서 지금 뭐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시간을 내서 굉장히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좀 딱딱한 그 교육을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할 때 미리 지리와 방향을 알고 지도를 갖고 운전을 하시면은 여행하시면 참 편리하시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어디다 가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독증 회복도 회복 방법을 바로 아시고, 지금 당장은 회복이 안 돼도 그런 방법을 아시고 자꾸만 자녀한테 이렇게 이 어프로치 하시면은 언젠가는 바른 방법으로 되시지,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을 모르신 상태에서 자꾸만 회복 방법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는 없는 거죠.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중독행위 중단뿐만 아니라 중독기간에 망가진 생활태도를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모든 작업의 6단계를 보실까요? 회복은 여섯 단계로 발전돼요. 첫째, 회복 이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게임 중독 문제가 있음을 알고 회복을 권유하거나 중독자와 가족에게 전혀 회복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거부 반응으로 일관하는 시기를 회복 이전 단계라고 해요. 지금 자녀들이 누가 집에 있다. 너 게임 중독이지 해봐. 아, 나 아니다. 중독자야. 그래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조금 지적을 해주시는 회복을 시작 안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회복 이전 단계로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것도 못하시는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회복 고려 단계, 컨시더레이션 단계였어요. 거듭된 중독의 부정적인 결과로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단계예요. 아,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보니까 내가 줄여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줄이지는 못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이것을 회복을 할까 말까 이런 고려 단계다. 셋째 단계는 변화 준비 단계. 회복, 변화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변화 준비 단계라고 한다. 예를 들면 흡연자가 4주 초부터 담배를 끊겠다고 가족들에게 공개 선언하는 것이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게임하는 자녀가 엄마 나 다음 학기부터 혹은 뭐 9월 1일부터 나 이제 게임 관둘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변화 준비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행동 변화 단계. 중독 행위와 결과들을 숨기지 않고 실제로 회복에 참여하는 단계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에 자진해서 컴퓨터에 차단 장치를 설치하며 상담 또는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행동 변화 단계죠. 아, 나 이제 문제가 생겨 나 혼자 안 되니까 회복하겠습니다. 그 나갈 때 그게 되는 거죠. 마약의 경우에 한번 그 미국 과장 예를 들을까요? 하루는 아버님 지갑에서 10불, 20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부모님도 되게 지갑에 돈이 있으면 뭐 몇십 불, 뭐 몇 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돈이 있다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런데 그러더니 자꾸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크레딧카드가 부모님 크레딧카드가 내가 안 쓴 그 항목이 온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들이 쓴 거예요. 마약을 사느라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NA 모임이라고 그래요. 또 마약 모임은 라코티가 나면 거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아들이 너 나 중독 아니다. 몇 번은 얘기했어요. 아 싫어 안 돼. 그래서 자녀가 놀러 나간 사이에 아버님의 집에 열쇠를 다 락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자네가 와서 열쇠를 꽂아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회복 모임에 가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려는 신호니까 자네는 끊기 싫으니까 그냥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무척 싸우셨어요. 내가 뭐 굶지는 않았나, 뭐 차상을 안 하나, 집으로 아예 나간 거 아닌가, 왜 당신 문을 바꿨어? 그 하루를 굉장히 그 슬프게 보내셨어요, 부부가. 그랬더니 그 이튿날 차에 미리 올라서 나가보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뜻 따르겠다고. 그래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걸 우리가 탑플라브라고 해요. 탑플라브라고. 동양가족이 그걸 잘 못해요.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회복 유지 단계. 회복이 됐지만은 거기서 얻은 회복에서 얻은 힘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재발 안 되겠다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회복 유지 단계죠. 여섯 번째는 회복 종료 단계. 중독 물체나 또는 중독 행위에 대한 온갖 시험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재발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마지막 종료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 필름이나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이렇게 여섯 단계로 상황이 변화가 돼요. 오늘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거 왔다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회복 준비 단계에 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손해보신 게 없어요. 예, 손해보신 게 없는 거예요. 예. 다음에 중독증 회복 방법에는 상담 회복기관, 온라인 회복자료 활용 등이 있으시며 이들을 병행 또는 모두 이용해서 더 좋으신 거죠. 도박, 마약, 섹스 등 모든 회복 모임은 이 알코올 회복모임 12단계에다가 앞에 1단계에만 나는 마약에 무력해서 나는 게임에 무력해서 나는 도박에 무력해서 이거 단어만 바꾸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12단계 회복의 가장 그 관건은 처음에 이 회복모임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것만 하면은 쉬워요. 우리가 언덕 위에서 바퀴를 굴려낼 때 한번 움직이기가 어렵지 바퀴를 한번 굴리면 계속해서 그런 탈력 받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단계를 하시면은 신념 갱신 단계, 행동 변화 단계, 회복 유지 단계 이렇게 세 가지 구분되면서 차차로 회복 모험에서 감명을 많이 받고 회복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올 때 누가 공항에 맞은 나오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다 달라지잖아요. 중독증 회복도 비록 게임이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많이 아는 사람에서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정의 그 회복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좋은 상담자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중독증 치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중독증에 대해서 이론만 알고 실물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닥터가, 수술 닥터가 라이선스를 받았는데 수술 한 번도 안 해보신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상담자분들은 다 이렇게 책 보고 신문 보고 그런 자료로 인터넷 자료 보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독자하고 만나서 해봤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상담과 함께 12단계 회복 모임 참석을 권하는 거예요. 상담은 몇 차례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12단계 회복 모임에 가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갈 필요 없다. 나한테 계속 해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코올 회복 이론을 잘 알고 있는가. 왜 게임 중독인데 왜 알코올까지 있나요? 중독증 회복 역사는 미국에서 알코올 회복 모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 회복 모임을 모르는 상담자 안내자는 중독증 회복의 전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중독자 회복 모임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중독증 회복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구세군에서 이런 회복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근데 구세군에서 지금 중독자 모임 합니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2, 3년 하다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12단계 회복은 저는 10년에서 입항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듯한 장소가 아니고 어떤 사람 오면 택시 타고 저 그새 타고서 걸어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차를 여기다 안 대고 저쪽으로 대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수치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독자가 수치스러운 건 하수롭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분을 그렇지 않게 해주면서 회복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 당신 수치스러우니까 안 하려면 안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독자 가족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복 사이트 돈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입사 시간 공개하고 지금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어요. 광고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것도 그냥 뭐 홍길동 하고 전화번호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가입이 돼요. 주민등록 원하지도 않고 제가 전화 받는 것도 콜로 아이디가 안 돼 있어요.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상담자는 가족의 회복에도 초점을 두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가족 회복 후 중독자 회복 안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동안 상처를 받았는데 가족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중독자만 회복시키면 나중에 가족이 야 이놈아 너 그때 게임에서 너 지금 대학도 먹어 이게 뭐야 이놈아 그럼 그냥 또 재발된다 이거예요. 가족도 앵글을 해서 시켜주고 가족도 마음에 편안한 걸 주어야지 자녀를 믿고 같은 병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복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저희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가족 다 오라고 그래요. 가족이 안 오는 사람은 회복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 말을 액면에 읽고 있었어요. 가족이 오면은 지난주에 재발됐고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걸 다 알잖아요. 또 부인이 보면은 다른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더하다 덜하다. 또 우리 남편도 부인이 만약 앵앵도 막 말리지만 다른 여자들은 더 그렇구나. 그 자기 부인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힐링 작업이 많이 나요. 이 방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울고 왔고 연인은 여태가 10년 동안 한 5천 명 정도가 참석하고 왔어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석도 했지만 한 번에 20, 30명씩 1년이면 102번 하잖아요. 모임만 해도. 10년을 했어요. 제가요. 제가 한강날도 하고 생일날도 하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아무 때나 그날이면 오는 줄 알고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예방의 6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게임은 하루에 1시간 30분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하든 하대. 건강을 고려하면 일반 게임은 1시간 이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제때 하고, 불규칙한 식사는 건강과 심정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하다 보면 뭐 게임 먼저 끝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식사 시간이 늦잖아요. 그 옛날에 소화불량증 있는 사람이 한국 군대 가면 시간 맞춰 밥을 먹으니까 얼굴이 뽀얘져갖고 병 고쳐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사해요. 세 번째,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해요. 그래야지 생활의 리듬이 있잖아요. 네 번째, 낮에는 30분 이상 햇볕을 쬐게 해요. 우리가 햇볕을 쬐면 바이타민 D가 나온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 자연에서 뭐가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게임은 또 모든 중도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인 셀프 센터드니스를 자꾸만 조장시켜 갖고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농구나 등산 같은 육체적 활동을 하도록 해서 현실적인 취미에 흥미를 갖게 하고 컴퓨터로 인한 자세의 불균형을 예방한다 이거죠. 이상으로 네 번째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시고 다섯 번째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의 관련성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교실을 하겠어요. 부모 교실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과제도 없어요. 우리가 많이 쉬어도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오셔.